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위로부터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은총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의 복이 되고 또 은총을 받는 그런 복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기자가 한나의 집과 그리고 엘리의 집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교차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가정과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가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형격한 차이를 보이고 그 길이 갈라지는가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26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랬어요. 그가 키가 자라고 육신이 잘한다 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다 그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가 동거하면서 그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자라고 또 예수님처럼 또 지혜가 자라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자라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한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가라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종들이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가만두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곡식까지 뽑을까가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이 됐든 자라는가 한번 보자. 자라도록 내버려 두자 하는 것이. 그러면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는 것이. 그리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점점 어떻게 자라요? 곡식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사람들은 더 가라지처럼 완악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깨닫는 것도 더디고 변화되는 것도 참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자라면 그 속에 있는 그 곡식됨이, 알곡됨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가 세상 좋아했던 입맛이 바뀝니다. 낯빛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더 부어주십니다. 더 힘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더해주시고 더 주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그러죠. 사람들도 그를 사랑해준다는 것이에요. 기대가 되고 또 그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거리가 되었죠. 근심거리가 되었고 그 자체로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패역한 일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이 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성장하는, 곡식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자라게 하시는데 이제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명의 직분들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이 가문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한 4일 동안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선포가 되는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들을 그들의 탐욕과 정욕의 기회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왜 그리 나타났느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기로 뜻하신 그 징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날마다 관리하고, 여러분 잠언서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지킬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 마음. 마음 완강하게 되지 않도록 강퍅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강퍅하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생각나요? 바로죠. 그렇죠. 그 바로의 마음 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 그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러 왔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주는 말씀에서 그 바로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바로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2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 가지 귀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바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지 않는 그 영역 거기가 바로의 집입니다. 거기에는 학대밖에 없어요. 고통과 슬픔과 죽음밖에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학대와 억압과 죽음이 가득한 바로의 집에서 그들을 건져내줘요.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전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바로의 집에 속한 자들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근데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닮은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통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그들을 통치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불의의 경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서 그들을 불러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십자가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원래 우리의 처지, 원래 우리의 자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원래 자리는 우리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거기가 우리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한나의 찬양처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인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어제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의 가치를 깨달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것이에요. 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파 중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이 생명의 은혜, 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택하여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택해 주신, 그리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중에 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집 사람들만 되는 것입니까? 아론의 집 사람들만 되는 것이에요.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집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을 만한 온전한 몸을 가지고 그가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그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흠이 없이 또 점이 없이 보존해 주신 사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으로 선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옷, 그 영화롭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분향하며 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셔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의 가치를 반드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데 백성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입게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분향할 수 있는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이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참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차 그들 입장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너무나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쓸모없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신 그것을, 그 은혜를 알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전 기둥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하죠.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참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의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한결같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꼭 자기가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볼까요? 너무 간단해요. 이게 한 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의시되지 않고,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그렇게만 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한 교회 앞에 이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 세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마지막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직분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는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이고 어떤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 뒤에 있는 그 2순위, 3순위, 그 4순위 그 모든 집에 있는 것들에 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 소산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혈육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 소와 양의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떡반죽 그릇에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 하나님 복을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에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 아들들을 그가 아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집에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에요. 엘리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 그를 아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마냥 상냥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채워주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탄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이 그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진리가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자녀를 생각했어도 자녀들을, 그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은 거기에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중히 여기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먼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가 실패했던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실패에 빠지지 아니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이 마음의 고백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그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장해 주셔서 알곡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은총받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강팍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하나도 없도록 주님이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뜨거운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과 심판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구원을 보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무엇보다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깃들지 않도록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 모든 행사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 건강에 복을 주시고 치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생명의 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